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이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부활과 에덴의 이상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맨 처음에 창조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타락이 또 하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죠? 그 타락을 바로잡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스토리는 이렇게 크게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새 창조.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 구속 패턴의 이렇게 창조와 타락과 그 다음 재창조 혹은 새 창조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 말씀 들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재창조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재창조의 출발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재창조의 완성이 되겠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전부 다 이 재창조의 시대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재창조 시대에 삽니다. 현 세대는 타락의 영향 때문에 죄의 그런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타락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을 받고서 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를테면은 죽음의 심판을 받은 우리 몸이 육체적 죽음과 또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 영이 살아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신자는 새 생명을 받고 부활의 그러니까 새 재창조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몸은 죽음이 지배하는 흰 세상에서 아직 머물러 있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그렇지만 신자의 영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작하신 출범시킨 그 오는 세대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하면요, 인간이 타락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몸과 영혼이 죽습니다. 당장 안 죽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죽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죽었다고 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우선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을 위한 선한 계획과 목적을 성취시킬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인간은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마귀의 형상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불행이죠. 세상에 왜 전쟁과 불의와 질병과 부도덕과 부패가 만연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의 현상들은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아무도 인간의 그 모습을 원래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가? 항상 1년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영국의 그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작고하셨죠. 그분이 말하기를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다 망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별을 식민지로 삼지 않으면은 지구는 멸망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류가 다른 별로 이주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인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가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인류는 불행할 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이, 이 죄악의 땅이 새로워지는 길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good news, 좋은 복음이에요. 인류 역사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러니까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이 첫 창조 그것을 잘 돌보라 그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조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맡아서 하라. 그러니까 낙원을 돌보라고 하신 거예요. 낙원에서 받은 소명이 뭐냐면 생육과 번성이잖아요. 그 생육과 번성 소명은 그 낙원이라는 그 제한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우주로 확대되도록 의도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맡았던 에덴 동산의 그 청지기직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웅대한 뜻이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이 세계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돌보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인류를 대리자로 삼고서 그들에게 만물을 돌보는 그런 통치권, 그것을 위임을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온 피조계, 온 우주에서 드러나게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온우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과 성숙을 향해서 무한대로 발전하도록 의도하셨어요. 이것이 에덴의 이상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인류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역행하는 불순종과 자력분위의 삶을 택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타개해 나가겠다. 그거죠. 하나님의 창조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그런 대리적 통치권을 자신의 자원에 의존하는 그런 독립된 권한으로 대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에 복종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빛과 진리와 사랑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어둠과 거짓과 사랑이 없는 그런 어둠으로 채워져 있고 거짓으로 채워져 있는 그 사탄의 집에 사랑이 전혀 없는 사탄의 통치 아래로 스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마귀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않든지 간에 모두 마귀의 형상과 뜻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온갖 불의와 죄를 물마시듯 하면서 에덴의 이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만일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인류의 운명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저 죽음, 마지막 심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오직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만이 이 구렁텅이에 빠진 속질 없는 인간의 운명을 바로잡으실 수 있어요.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그 같은 하나님의 구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 믿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절박한 돌이킬 수 없는 그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십니까? 우리 인간의 이런 처참한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느냐 그죠. 그 대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대리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처참한 모습을 하나님이 깊이 동정하셨어요. 인류의 기막힌 운명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죄에 대한 형벌을 내셨어요.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했어요. 대리적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대신 속하는 것입니다. 대신 사는 것입니다. 대신 지불을 하는 거죠. 죄값을.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씌우고 우리가 받아야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를 자신의 대속죄로 믿으면 죽음의 운명이 영생의 운명으로 바뀐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신약의 구속의 골자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께서 뭐 말로만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깊이 동정하시고 인류 운명을 슬퍼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는 그런 길이에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불멸의 새 몸을 받으셨고 자신의 부활 생명을 그를 대속주로서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사형 선고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인류에게 사망에서 풀려나는 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류가 모두 죽음의 심판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구원의 문은 믿지 않으면 안 열려요.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이렇게 믿으면 될까요? 단순히 십자가라는 그 구속의 스토리에 담긴 데이터를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주 예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던 옛사람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구원받는 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공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죠? 나의 왕이시며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반드시 입을 열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죠. 뭐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내 입의 고백은 내가 마음으로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십자가나 부활을 하나의 이벤트로서 그냥 지적으로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이 시작하는 구원받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저 단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나의 대속주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십자가 믿고 예수의 동정녀 출생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저는 안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이 성립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할 때는 사실은 부활을 포함시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십자가의 연속된 사건이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별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단계가 있었던 것이죠. 먼저 죽는 단계가 있고, 그죠? 살아나시는 단계가 있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별도로 무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익하고 또 십자가 없는 부활도 무익합니다.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한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또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부활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만 믿고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에덴 동산의 사형 선고가 해결된 게 아니죠. 그냥 나는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 받았습니다. 그걸 끝나버린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형 선고가 나에게서 제거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전히 죽을 거니까요. 부활생명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야 부활생명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누림으로써 첫 창조 이후에 타락이 번복되는 것이에요. 첫 창조의 타락을 뭐 세상 어떤 것으로도 번복시키고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만 그 타락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원래 애초에 계획하셨던 생육과 번성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암담하고 절망적이었던 인류의 운명이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삼고서 새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첫 창조의 세계에서 재창조의 세계로 옮겨집니다. 아직도 첫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지구에서 사니까요. 그러나 이 첫 창조는 죄로 물든 타락한 세상이에요. 여기 계속 살면 안 되겠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는 죽음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 죽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광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타락의 광장에서, 죄의 현장에서, 새 생명의 현장으로,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신분과 위치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 회복되는 재창조의 세계 속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은 아직 몸은 구속을 못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재창조의 세계 속에서 새 창조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현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크리스천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또 내가 어떻게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는 에덴의 오리지널 플랜과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첫 창조의 그 뒤틀려진 것들을 바로잡는 회복사역에 동참한 여군들이에요. 그 회복사역을 어디서 동참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뒤틀어진 일이 얼마나, 죄의 영향으로 온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그런 대상이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에요.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어떤 인격인 것이든 나라의 살림이든 세상 모든 환경이든 모든 것이 거기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아 마음 편하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그건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복음을 대단히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완성될 우주적인 생육과 번성의 날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부패한 세상에서 꾸준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뜻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알고서 교회에 다니세요? 사람들은 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뭐 예수 믿고 뭐 세례 받고 뭐 다 성찬 참석하고 뭐 직분도 갖고 뭐 다 그런다고 하면서도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안 믿어요. 얘기해 보면 안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믿어질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죠. 그리고서 그걸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자, 한 인격체가 말이죠. 한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서 그분이 살아난 그 새 생명, 그 부활 생명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 교리예요. 부활 교리인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서 속죄의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는 그 교리가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죠? 뭐 세상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은 그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창조 패턴, 첫 창조, 타락, 재창조의 패턴에서 보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어째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창조 다음에 타락이 있었죠. 첫 창조 때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선한 프로그램이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동이 걸렸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워졌어요. 타락에서 회복으로 방향을 새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모든 과정은 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는 첫 창조, 타락, 재창조의 순서로 살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타락 후의 세상을 포기하셨다면 재창조는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깊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대속의 십자가의 행벌을 받게 하실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뺄 수 없는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은 죄인들을 살리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대속주가 우리 죄를 지고 형벌을 받았다면 반드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논리로 예수님의 부활이 불가피하고 당위적인 이벤트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빈말을 하실 분입니까? 그런 빈말, 공허한 말, 지키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신뢰하고 우리가 믿어요? 그렇지 않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희생도 십자가 희생도 말짱 헛것이 되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하지 못한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파워는 어디 있는가?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로서 그것을 입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자신의 아들이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부활 생명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새 창조의 세계에 들어와서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시키고 생육과 번성의 세계로 무한히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뜻을 품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원래 인간의 시셨을 때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깨닫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송이 더 커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온 우주의 회복입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의 이상은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처럼 위대하고 절대적인 사랑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신 애초의 뜻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참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에덴의 이상이 반드시 완전하게 충족하게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성취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설교가 끝나면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잔과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여기서 나의 피요 나의 살이라고 하셨어요.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상징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내다보지 않는다면 부활이 내포되지 않은 성찬이랑은 그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우리가 기념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대속의 희생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창조에 속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재창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새 창조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새 창조의 나라에서 마시게 될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새 창조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새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고 불의가 물러가고 증오와 전쟁과 살인과 모함과 악감이 사라지는 새 세계예요. 그래서 첫 창조 이후의 타락의 흔적들도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계에 속한 그 아담적인 첫 아담적인 그 모든 부패와 죄와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죽음과 불의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부활을 전제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신다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예? 제자들도 부활한다는 뜻이죠. 제자들도 새 몸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 몸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새 생명을 누리시고 메시아의 향연을 즐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이 세상에 속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안 마신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이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새 것으로 새 창조의 세계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아멘.
성찬은 주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구원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의 대향년에 우리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의 전식입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잔과 떡을 받고 새 창조의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아멘.